샬롬. 2019년 2월 28일 조성우 목사의 생명의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본문은 전도를 위해서 열두 제자를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길 잃은 불쌍한 양들에게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합당하게 사용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입니다. 강화란 무엇입니까? 강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강의나 설교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다섯 개의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는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장의 말씀이 두 번째 강화로서 그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13장의 세 번째 강화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강화는 그 내용을 모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의 네 번째 강화의 주제는 교회이고 23장부터 25장의 다섯 번째 강화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개의 강화들은 모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똑같은 문구로 끝이 납니다. 본문은 전도에 관한 강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극심한 반대는 이방인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형제는 물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복음으로 인하여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가문이나 혈통 또는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나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보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귀신들이 사는 처소의 주인 또는 배설물의 주인이라는 호칭으로서 상대를 경멸하거나 악담 또는 욕지거리를 할 경우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까지도 능멸하는 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반대와 핍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겪으셨던 그 바알세불이라고 부인을 받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친 위협과 핍박 심지어 죽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실체보다 더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임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을 시키신 분께서 자기의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앉아 계시다가 큰일만 가끔씩 둘러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복음을 전파하노라면 때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부인할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진실로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미가 선지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형벌의 날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집안 식구끼리 불화하거나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재앙과 형벌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에서 계속되는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전쟁을 원하는 전쟁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과격한 혁명투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한 면을 부각시키시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화평을 막연하고 또 피상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를 이루는 것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것 또는 물질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화평이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요 형벌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화평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화평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장벽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 상태로 인간과 온 피조물을 회복시켜 놓는 일이었습니다. 즉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은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생명의 복된 소식과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거절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죄의 값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성취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리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몽땅 내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갈 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과 삶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도 승리하세요.